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가져왔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놀랄만한 내용을 읽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했다고 죽이시나요?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면 단순히 실수했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시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는 있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그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재빠르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람이 즉시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자기 재산을 전부 나눴다고 거짓말하고 절반만 나눈 사실이 발각되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곧바로 죽이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예 돈을 안 낸 사람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반만 줬다고 죽이기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네, 두 분 다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네요.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즉시 죽이신다면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은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영 형제님이 말했던 부분의 성경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적국이었던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갑자기 죽임을 당한 웃사를 보고 하나님이 실수한 사람을 죽이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전체를 살펴봐야 하죠.
만약 내가 잘 알고 있는 친한 친구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먼저 왜 그랬는지 상황을 살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하고 정의롭다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갑자기 죽이신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언약궤에 손을 대기만 해도 죽었다는 것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잘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설득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무당의 부적처럼 복을 주는 주술적 물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22절에서 25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서세나 큰 서세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거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실수라는 것은 내가 나쁜 의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하지 않게 저지른 잘못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은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래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확신하기 때문일까요?
시작부터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바친 후에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음식으로 받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먼저 가져가겠다고 호통을 쳤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인 거죠.
하다못해 잡귀신에게 제사할 때도 제사 중에는 차려진 제사 음식을 집어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실수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이런 수준이 되었다면 다른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주신 원래의 목적이 뭘까요? 비록 나중에 부적같이 생각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용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직접 만들었던 일종의 상자입니다. 금으로 입힌 상자 안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심판받고 용서받은 것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셨죠.
원래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였던 거네요.
실제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이동하면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죠. 신기하게도 그런 전투 상황에서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다치거나 죽지 않았고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시대에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리라 생각했던 거죠.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을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쩜이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때까지도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다고 했을 때 두려워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블레셋 군사들의 두려움과는 달리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리도록 일부러 전쟁에 지게 하신 거였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과의 기억과 존중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언약궤는 아무런 힘도 없는 물건이라고요.
네, 그런데 자칫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로잡았다고 착각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바쳤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도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두었더니 오히려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목이 부셔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거네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블레셋에서는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벌을 내리고 계셨다니 참 놀랍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는 무당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어찌해야 할지를 상의합니다. 그 결과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암소 두 마리가 자유롭게 끌고 가게 해서 그냥 있거나 다른 곳으로 가면 이 모든 재앙이 우연이고 곧바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점을 쳤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로 언약궤가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왔던 거죠. 웃사가 죽은 사건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로 있던 언약궤를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옮겨오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다윗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궤를 옮기던 웃사를 죽이셨을까요? 웃사는 시키는 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 중 한 명이었을 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열정과 마음이 있더라도 올바른 과정과 방법을 벗어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에 살갗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른 친구가 그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면서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서 그 상처 위에 덮어줬다고 해볼게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다친 친구가 치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했더라도 오히려 그 친구의 살이 썩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겠네요.
그런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해도 오히려 올바른 방법과 가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모욕하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전에 사울 왕의 통치 동안 있었던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옛날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벗어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멜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시려고 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의 무당들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당장 옮기는 순간으로만 보면 그저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옮기나 수레에 담아서 옮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불경에 나온 부처를 믿는 것이나 똑같이 신을 섬기는 종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렇네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셔서 그 집안에 잘 되고 있던 사람들은 언약궤를 마치 성스러운 물건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언약궤를 관리하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수레를 몰고 가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언약궤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거나 재앙을 내렸다고 하니 뭔가 대단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기 집에 계속 놔뒀던 물건이니까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네요. 그들이 원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고핫 자손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옮겨오는 중에 소들이 날뛰어서 흔들리는 언약궤를 그저 실수로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붙들었다는 뜻으로 번역한 원어를 보면 자기 소유로 여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소유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앞뒤 전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스다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마리아 자매가 질문했던 신약시대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 아니라. 아멘.
이 상황도 전후 맥락을 자세히 모르면 오해할 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실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전 재산을 교회에 나눠주었다는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던 상황은 뭔가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생겨나고 있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극심한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던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상황이었죠.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교회 안에서 거짓과 위선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부터 위험하게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모습을 참지 않으시고 본보기로 제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나도 갑자기 죽이시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단순한 실수는 오래 참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확신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당장은 죽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전부 바치지 않아서 죽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오해했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돌이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우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날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순결한 백성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정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며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배신과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께서는 배반과 배신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가도 또 배반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배신은 개인과 개인 간 사이에 어떤 겪는 어려움,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을 얘기를 하고, 배반은 어떤 국가 간의 국가나 좀 더 큰 어떤, 그보다 좀 더 큰 집단, 어떤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갈등이나 그런 관계를,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같은 의미의 단어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배신은 신의를 저버리고 반대편에 붙는 것이고 배반은 신의를 저버리고 반대편에 붙어서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신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배반인 거네요.
그렇죠. 배신과 배반을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로 설명해 보자면 베드로는 배신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배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칼을 겨눈 배반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닐까요?
맞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신의를 심각하게 배신한 사람들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마가복음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 오르셨는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투적으로 기도하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굳게 붙잡았었죠.
그렇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졸고 자면서 끝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자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마가는 유다를 열둘 중 하나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제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44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유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유다는 배반의 나침반 역할을 하죠. 예수가 어디에 있고 언제 그곳에 찾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심한 밤 시간에 찾아가야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급 정보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배반한 자만이 알려줄 수 있는 초특급 고급 정보 맞네요.
그렇습니다. 야심한 밤이라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워서 자기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라는 신호도 맞추어 놓았습니다. 혹시 예수가 저항하거나 다른 제자들이 거칠게 반항할 수 있기 때문에 검과 몽치도 준비토록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요주의 인물이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도 주지시켜 놓았습니다.
정말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입니다. 유다가 가담하지 않았다면 세워질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 계획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오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여기서 입맞춤은 존경의 표시로 손이나 볼에 하는 것으로 당시 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유다의 연기력이 얼마나 빼어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유명한 탕자 비유 이야기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과 애정과 긍휼이 깊이 담겨있는 바로 그 입맞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떠나는 바울을 안고 이렇게 입맞춤했습니다.
많은 감정이 담긴 입맞춤이었겠네요. 아쉬움, 슬픔, 사랑, 우정의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배신을 감추기 위해 이런 표정과 마음과 말과 행위를 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반 기독교 운동을 벌이는 핵심 인물들을 보면 목사이거나 선교사 아니면 장로 자녀들이거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타락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안타깝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인생이었을 텐데 탐욕과 이기심, 민족주의와 자기 생각에 치우쳐 예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맞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었느니라.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쳐 그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단한 의협심이고 용기로 보이지만 이 행위는 너무나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까지 한꺼번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힘이 없어 저항하지 않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영을 부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명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졸고 자다가 기도에 실패하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넘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걷고 수천 명을 먹이신 것도 보았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분노하며 성전을 되돌려 놓는 것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랬던 분이 힘없이 순순히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상황만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와 배반한 유다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패배자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온 인류의 죄악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홀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성도님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정의와 공의가 철저히 무너진 사회가 되어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다름없던 남유다를 더 기다려주셨지만 이들도 돌이키지 않자 결국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멸망시키셨습니다.
우상을 섬겨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중대한 교훈의 말씀이네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안내로 체포된 예수님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야심한 밤이었음에도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한밤중 기습적인 공의의 개최라니요. 사전에 치밀하게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하는데 예수님의 재판에는 온통 불법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보통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열렸는데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종 밤에도 중요한 사건은 다뤄졌지만 사형과 같은 중대 사안은 밤에는 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명절인 유월절에 행해지고 있고 늘 열렸던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서 은밀히 야심한 밤에 신속히 행해진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사형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사형 같은 중대 사안은 피고인에게 변호할 기회도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줄 거짓 증인들을 구했는데 증인들의 말이 맞지 않았고 거짓 진술과 주장을 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 가장 정의롭게 판단해야 할 71명의 공회원 중 이건 불법이요 라고 말한 자가 없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라 자부했지만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불법적인 재판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악을 쓰며 억울함을 호소할 테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오히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럼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거짓 증거를 늘어놓는 자들에게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증오가 난무하는 재판에서 자기 변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순교자들 역시 논쟁하지 않고 고결한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침묵의 금이라는 말처럼 침묵의 더 강력한 증언이 되기도 하죠.
그러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입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보내신 구원자인지를 묻는 질문이군요. 이 질문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나요?
예수님은 거짓 진술엔 침묵하셨지만 자신의 신성과 사명을 묻는 질문엔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침묵을 이어오던 예수님이 이 질문에는 내가 바로 그니라 바로 대답하셨네요. 이 대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구약의 말씀 중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예언에 대표적인 두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은 시편 110편 1절,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을 인용한 거죠. 대제사장 세력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왔기에 만장일치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침뱉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친 것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면 대다수는 살기 위한 대답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지금껏 말씀하신 진리에 반한 것을 진술하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였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북촌은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침묵하면서도 대답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방송을 시작하며 배신과 배반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배반의 종결자인 가롯 유다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떠난 자가 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배반자로 있지 않고 사명자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고 경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체포되고 끌려간 순간 모두 달아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거라 자신하고 결단했었죠. 특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해도 자신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의협심과 책임감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말뿐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베드로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네요.
게다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려 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끌려가 신문받는 광경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곳까지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까지 간 데는 비록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끌려가 고통받고 계셨지만 그의 신앙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랫들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천 가지 만 가지 각본이 마음속에 오갔을 것입니다. 칼을 빼서 싸워야 하나? 아니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을 책망하셨지. 그러면 주님을 위해 증언을 해야 하나?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내일 아침에 동료 제자들을 한번 모아볼까? 베드로의 마음은 이렇게 복잡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과 사랑이 세 번의 부인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과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주님에게서 왔고 사랑도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군요. 베드로에게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지켜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이처럼 언제나 기도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 이곳까지 찾아온 베드로도 어떤 계집종으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사실상 이 시간 두 종교의 재판이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수님은 신문 과정 중 거짓 진술엔 침묵하시고 자신의 정체와 사명에 관한 질문엔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베드로는 다른 대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화제를 돌리듯 회피하다가 결국 생명의 위협 앞에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위장술은 통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했지만 베드로는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신사참배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하면 더 했을 것이기에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시선이 마주쳤고 눈빛으로 많은 감정과 느낌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거 봐라, 내가 말한 것대로 되었지? 이게 너의 과신의 실체다. 같은 책망과 경멸의 눈빛은 아니셨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눈빛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의 신실하지 못함과 배신보다도 크다. 라는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여전히 그를 품고 사랑하시는 표정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후 심히 통곡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없이 베드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저앉으며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회개로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고 있네요. 우리도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너무나 많은 순간 주님을 부인하며 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할 능력 있는 분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은밀히 주님을 부인해 온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맡겨드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요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 보고자 했던 가룟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청되었지만 졸고 자다가 기도하지 못해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체포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야심한 밤에 이루어진 불법적 재판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진술에 침묵하셨지만 자신의 신성과 사명을 묻는 질문엔 분명히 대답하셨고, 대제사장 세력들은 만장일치로 신성모독죄를 선포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 함께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도 한 여종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거짓 진술에 침묵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에는 대답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셨지만 베드로는 결국 생명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크게 통곡했던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항상 힘쓰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의 길로 홀로 나가셨음을 알려주며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자리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갔으나 그를 신문하는 여종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고 이후 크게 통곡했음을 알려주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고 이와 같은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붙들고 계심에 항상 감사할 것과 주님에게 너무 늦은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음